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유도폭탄 공습을 가해 최소 6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후 르테레후 하르키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잔해 밑에 깔려있을 수 있고 최소 두 채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와 주변 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공세를 펼쳐온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간 현지 민간과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 스타로마요르스케 마을을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황보고에서 스타로마요르스케 마을과 인근 보디안의 인근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장비와 무기 생산 등 우리의 국방과 현대화된 에너지 기반 시설 체계의 수리, 신설, 증설을 위한 수십억 유로의 지원 합의를 갖고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방공 체계와 군수품 공동 생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어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마운트 버논의 코넬 칼리지 소속으로 중국 동북부 지린시 소재 베이화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이들은 이날 낮 지린시 베이산 공원에서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은 오늘 현재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누구도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일이 고립된 사건인 것으로 초기 판단을 내렸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중국 내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5만 명의 미국인 청년들을 중국으로 초청해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지지한다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 90개 나라가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회의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이 회의가 당사국 모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이번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브라질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셀소 아모림 브라질 대통령 외교특보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양국이 모두 인정하는 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미국이 제안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14개 나라의 찬성으로 이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자지구 휴전을 위한 3단계 휴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일부 인질의 맞교환과 생존 인질 석방,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영구적인 철수, 마지막으로 가자지구의 재건과 사망 인질 시신 송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이 협상안을 받아들였다면서 하마스도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의안의 내용을 양측이 조건 없이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1단계 협상에 6주 이상이 걸릴 경우 협상 중에도 일시 휴전이 계속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뒤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평화에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핵협의 그룹 NCG가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곳에 따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최고는 19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양국의 확장 억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런 공동 지침이 미한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방지하고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 운용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NCG는 가이드라인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이는 NCG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지침은 북핵 위기 시 협의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동맹의 작전 개념과 훈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perhaps our mos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NCG에서 검토가 끝난 공동지침은 양국이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NCG 지침,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미한 핵 및 재래식 통합, 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NCG는 또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 DTX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미한 핵 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지난 1, 2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 NSC가 주관했고 이번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렸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지침 내용과 관련해 미한연합훈련이나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능력 통합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 통합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밖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So I don't think the guidelines have a lot of details about joint exercises or integrating South Korean.
세이모 전 조정관은 공동 언론 성명을 보면 오는 8월 실시될 도상 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여기엔 분명히 미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늘리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실드 UFS 연습에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im Jong-un is worried or understands that an attack on South Korea could escalate into a full-scale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이날 NCG 3차 회의와 관련한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양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공동지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한 이유로 미한 양국 모두 합의된 내용, 특히 북한의 잠재적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한 동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미한 양국은 연합 억지 및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NCG는 기관 간 시뮬레이션과 양국 군 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한 양국이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공동지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개된 정보만 보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이전에는 이런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젠 실시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핵 작전에 대한 투명성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 has not been details released and probably won't be because it's very sensitive and classified. So we're not sure specifically what's covered.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공동지침에는 미한 양국의 역할과 기능,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힘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guessing that the guidelines are more specific detail on what would be the roles, functions, and missions for both the United States.
이어 아직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는 실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NCG 3차 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국군에게도 핵전력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들과 수십 년간 핵무기 전달과 공중급유, 공중전투통제, 적방공망 교란 등에 관해 협의해왔는데 미한 동맹이 나토 관계와 유사한 작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NCG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핵 위협이나 핵 사용도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적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is you do all this to try to convince the enemy that any kind of nuclear threat or nuclear employment will not give them the benefit.
이어 목표는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지 핵 전쟁에서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핵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감행 시 대응책을 담은 공동 지침은 앞으로 두 나라의 핵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살상무기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에서 열린 토론에서 북핵 위협 대응 공동지침이 앞으로 미한 핵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se guidelines really serve as kind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upon which the alliance will serve to really look at nuclear deterrence issues.
존슨 부차관보는 공동 지침은 핵 억제 문제를 정책과 태세 측면에서 실제로 검토하는 데 있어 일종의 원칙과 절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것은 핵 협의 그룹에서의 미한 협력을 진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지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양국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 전력을 통합하는 데 있어 많은 중요한 작업을 해왔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NCG가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협의체의 설립은 핵 억제에 대한 논의의 격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think we've ever had this high of a level of collaboration, commitment, and trust on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과 헌신, 신뢰 수준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최고위 관리들이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다만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우려도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도 전략 자산의 정기적 배치와 핵 관련 도상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ot in public, but just the mere fact that we are now publicizing more regularly when we're doing tabletop exercises.
존슨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을 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 한국계 미국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B-52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을 영내에 더 정기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한일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장 억제를 이어가고 핵을 포함해 모든 전략 배치에 유연성을 열어두며 모든 외교를 억지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북러 협력과 공조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얻을 반대급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also concerned that those funds could be used and funneled into the DPRK's nuclear.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재료,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남북한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0일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이르면 6월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직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우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베도모스티에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 3월엔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전화통화하면서 방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고립 위기에 놓이자 역시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지원받고 다방면에서 밀착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 무기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러시아가 다시 점령지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수세로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또 더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정도에서는 방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6월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빈번하게 고위급 교류를 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달 30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과 베트남 방문 준비가 진전된 단계라고 밝혔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0일 모스크바에서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과 베트남 순방 보도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에 돌입한 상황에서 대미전선 구축 차원에서 우호국들을 겨냥해 공세적인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소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외교적으로 확장된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빨리 오면 올수록 사실 나쁜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푸틴이 들고 올 선물 내지 보따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에게는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푸틴이 올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같은 달 1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데 이어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을 연달아 찾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 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러시아 간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 간 자동 군사 개입 등을 담은 보다 강화된 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지난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언급했다며 북러가 군사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국익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군사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푸틴 대통령도 더 이상 평양 방문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매체 RTVI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아주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전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 러시아와 관계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나 분쟁 지역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국을 이례적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가 남북한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가 한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유화적 메시지는 방북으로 인해서 더욱 한러 관계가 악화되고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견제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더라도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 제한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0일 정오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무장 상태인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위험이 커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8일과 9일, 그리고 10일 아침까지 이른바 오물풍선을 한국 측에 살포했습니다. 이에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9일 오후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즉 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억지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억지력 유지와 더불어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는 10일 핵태세와 관련해 미국은 억지에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연설에서 밝혔듯이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와 비확산 노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재앙적인 핵 분쟁의 위험과 일반적인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비 통제와 비확산 조치를 포함한 외교의 가치를 믿는다며 바이든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런 노력에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핵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며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인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수사, 러시아의 새로운 핵탑재 위성 요격 무기 개발, 중국의 대대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핵무기 증강 때문에 핵 위험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핵무기 운용 지침은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또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 위험을 줄이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왔다며 미국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밝혔듯 현재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억지력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의 접근법은 중요한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the PRC, and North Korea are all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ir nuclear arsenals at a breakneck pace, showing little or no interest in arms control.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9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핵태세 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 바디 선임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관련 가능성을 최소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위원회 등 초당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 내에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이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카자흐스탄은 냉전 시기에 수백 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독립 후 옛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 국가라며 한국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한국군의 채워진 족쇄를 제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겨온 북한의 군사 도발에 맞서 최전방 전력을 강화할 때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보전을 전면 확대하고 북한의 포격엔 포격 시스템 파괴로 맞서야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맥스웰 부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서북 도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Yes, it is. Because the CMA suspended certain activities within
물론입니다. 군사 합의가 DMZ 인근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활동과 실사격 훈련 등 일부 활동 등을 중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는데요. 물론 북한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 왔죠. 따라서 이제는 한국이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성윤 연구원님, 남북한이 모두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충 구역이 사라져 이들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하십니까?
Not necessarily. When North Korea chooses to provoke, it will.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이 마음먹으면 도발하겠죠.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김정은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소위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 김정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의 재탕이었고요. 2018년 합의에는 희망 섞인 많은 조항들이 들어있었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같은 남북 간 사업 재개 등에 대한 기대 말이죠. 심지어 김정은의 조속한 한국 방문과 1919년 3.1 독립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같은 일들 말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고 2007년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이 선동이나 도발이며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나 군 당국은 당초 2018년 군사 합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봤나요? 아니면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활동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봤나요?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은 군사 합의는 애초에 순진에 빠진 합의였고 한국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친 것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A lot to unpack there, and I agree with the ambassador. It was not well coordinated during.
할 말이 참 많은데요. 해리스 전 대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2018년 당시엔 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잘 알 수 없었죠. 물론 그게 김정은의 의도이기도 했는데요. 김정은은 미한 동맹 간의 마찰을 일으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주 목적은 미한 동맹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합의를 이루고 긴장을 완화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북한은 협상에서 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종이 한 장은 강철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휴전선 북쪽에는 14,000문의 포가 있는데 강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합의문으로는 결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군사 합의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을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는데요. 주한미군의 활동이 군사 합의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인가요?
Well, yeah, we don't have as many frontline forces in the area, just some of our fires brigade.
예, 최전방엔 주한미군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부 화력 여단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보, 감시, 정찰 비행은 제한됐었죠. DMZ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일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부는 한국 정부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연합군과 한국군은 미군만큼의 대비 태세는 갖춰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미군 지휘관들은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환영할 겁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사 합의가 감시 및 정찰 역량을 훼손시킨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이미 북한을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Yes, but you need redundancy. You need to view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맞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관측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 각도에서 대상을 관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최선의 정보, 감시, 정찰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찰하려면 적절한 역량을 활용해야죠. 이미지, 신호 정보 등 모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린 제한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 합의도 준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협상한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제한들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제한을 제거한 만큼 우린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의 모든 측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한 없이 말이죠.
북한은 온갖 쓰레기를 담은 풍선 천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녀는 첫 풍선 살포 후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김여정의 대남 접근법이 최근 풍선 살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 조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북한이 한국의 대북 전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도요, 이 연구원님?
It is crude and quite pungent, and we've seen North Korea send balloons filled with trash in the past.
조악하고 상당히 과격하죠. 과거에도 북한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낸 적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배설물들, 동물이든 사람의 배설물이든 그 조악함은 전위적이기까지 합니다. 김여정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전현직 한국 대통령들을 모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나 겁먹은 개, 역겹고 꼴불견, 특등 머저리 등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풍선을 보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적 조정과 정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확전의 공포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담아 날려보낼 수 있다고 말이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여정이 오물로 가득한 풍선들을 더 날려보내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수십 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직접 위협했으니까요. 그리고 국방성 부상인 김강일은 6월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대북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낸다면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김여정이 부추기려고 하는 건 확전의 공포인데요. 북한이 이 풍선들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북한은 이번에 풍선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한국 언론의 상세한 보도를 통해 검증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Yes, I think it's very possible. I agree with Professor Lee that they could use biological or chemical.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연구원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전쟁 행위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함으로써요. 그들이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정말 한국과 한국의 정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해주는 거죠. 이건 일종의 거울 이미지인데요. 북한은 한국이 탈북민들의 대북 풍선 살포를 막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포심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풍선 살포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말입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 보내는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동시에 벌인 일이 있어요. 최소 4, 5일간 GPS 교란을 했죠. 최전방 지역에서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합니다. 특히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이 위험합니다.
2015년 북한이 휴전선 넘어 포격을 가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은 뭘까요?
Well, if they use artillery and it fires into South Korea, South Korea has to take action.
만약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한다면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죠. 한국군은 대응 포격을 해서 한국에 포격을 가한 북한군 포격 시스템을 당연히 파괴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응 포격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이려 할 겁니다. 김정은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끊임없이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요. 대응 포격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김정은도 확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먼저 도발하면 한국군이 최고의 경계태세에 돌입할 때니까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두려움을 이용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심리전과 확성기 방송이 떠오릅니다만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Absolutely. I think he's telling us what his fears are. He's afraid of information. He's afraid of South Korea. And I think that
김정은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정보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이 연구원이 말했듯이 북한이 또 다른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남쪽으로 날려보내면 한국은 확성기 방송과 지속적인 전단 살포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통 수단들, 북한에 방송하는 VOA와 RFA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건 심리전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심리전이죠. 우리가 보내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실과 진실입니다. 이건 김정은은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중 하나가 고립과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정보의 강압적인 차단이었습니다. COI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과 탈북민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거죠?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은 신경이 쓰이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막강한 무기,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 정권은 DMZ를 가로지르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미쳐버린다고도 했습니다.
One reason is the continuing tendency on the part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을 계속 어린아이 취급하고 보호자처럼 대하기 때문이죠. 오, 북한은 너무나 편집증적이고 너무 자존심이 강해. 그들은 미쳐 날뛸 거야.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보편적 인권인 정보를 전달한다면 말이야. 라고요. 이건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정보 공유와 정보 접근권은 보편적 인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너무나 흥분해 미쳐 날뛰면서 못되게 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매우 계산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박탈당한 사람들에게요.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는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넘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Absolutely. And you know, if I were king for a day, I would have Korea Telecom building cell phone.
물론입니다. 제가 하루만 왕이 된다면 한국 통신의 휴전선 철책을 따라 휴대폰 기지국을 세우게 할 겁니다. 삼성 휴대폰을 북한군 병사들을 위해 DMZ에 떨어뜨릴 겁니다. 물론 북한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800만 대 이상 있습니다. 확신하건대 북한 인터넷을 뚫을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는 위성 방송도 있는데 정부나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연스레 정보 사용 위험을 기피하려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선전선동이나 뭔가 비도덕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사실의 전달, 도움되는 정보의 전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매체를 통해서도 북한 내부에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수부대인 이런 말이 있는데요. 테러리스트 이마에 헬파이어 미사일 발포 승인을 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기보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기피해온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김정은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합동 직격탄을 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생각과 정보를 전달해 그들을 돕고 싶어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찰스 존슨 미 육군 일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존슨 일병의 영웅적 행동이 오랫동안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펜 라이언 하원의원이 지난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 출신의 찰스 존슨 미 육군 일병의 은성 훈장을 최고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으로 격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슨 일병은 한국전에 참전해 최소 8명의 동료 미군 병사들을 구하고 전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런 영웅적인 행동이 오랫동안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이언 원은 서한에서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12일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철원 계곡의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인 해리 전초기지를 방어하던 중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11일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이른 아침 자신의 부대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료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부상을 뒤로한 채 여러 다친 전우들을 치료했고 폭격과 박격포 및 소총 사격을 직접 받는 상황에서 한 병사를 참호를 통해 안전한 벙커로 데리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존슨 일병은 전우들이 성공적으로 구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투 진지를 벗어나 전우들과 적 사이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진정한 영웅심과 용맹함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밤 최소 8명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일병은 사후인 2011년 은성 훈장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라이온 의원은 그러나 존슨 일병의 행동은 명예훈장으로 격상될 자격이 있다며 한국전쟁 영웅인 존슨 일병에게 지체 없이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존슨 일병의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오스틴 장관이 공식적으로 존슨 일병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를 권고했지만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밀브룩 출신인 존슨 일병은 1951년 지역 알링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미 육군에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알링턴 고등학교는 2010년 존슨 일병의 이름을 딴 존슨홀과 추모의 벽을 세워 존슨 일병을 기리고 있습니다. 라이온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70년 동안 존슨 일병의 가족과 지역사회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간절히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존슨 일병의 마지막 남은 동생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존슨 일병에게 명예훈장을 조속히 수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UA는 라이온 의원의 서한에 대한 백악관의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한국전쟁의 2친 영웅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루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을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면서 훈장 수여 기간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또다시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진행 방향으로 볼 때 러시아 영해를 막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유류 선적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포착된 건 한반도 시각으로 10일 오후 8시 24분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이 시각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뱃머리가 남쪽을 향한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한반도 동해로 이동하던 중 위치 신호장치를 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마선호는 약 8시간 후인 오전 4시 20분 현재 남쪽으로 약 110km 더 이동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점에서 북쪽에 위치한 나호카항까지의 거리가 서쪽의 북한 청진항까지의 거리보단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초 출발지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나호카항에서 남서쪽 약 72km 떨어진 지점에서 천마산호를 포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의 항구 혹은 인근 해역일 것이란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나흘 만에 천마산호가 러시아 해역을 막 빠져나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단일 조치가 명령된 다른 선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입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 혹은 인근 해역에서 유류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유조선인 유선호와 운흥호, 백양산 1호, 월봉산호 등 4척이 지난 4월 초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서 정제유를 실어 북한 남포 등으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4척 중에는 천마산호와 같은 시기에 제재된 유선호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영국 합동 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중 한 척인 안산 1호도 천마선호와 같은 제재 선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유류 거래는 미국 정부도 주목하는 사안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며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6월 11일 미국 서부 영화 명배우 존 웨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존 웨인은 1920년대부터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미국 서부 영화의 전성기와 인기의 궤적을 같이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직하게 정의를 지키는 선한 주인공의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남자다운 외모, 또 큰 체구, 어눌한 듯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말투는 존 웨인이 맡았던 역할과 어우러져서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 또 미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배우로 강렬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강조되는 덕목인 개척정신과 성실함에도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존 웨인은 미국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라는 상징성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11일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맥베이는 이날 300여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극물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합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맥베이는 1993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발생한 한 종교 집단 사건 당시 연방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맥베이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